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청종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보낸 사도바울의 편지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무지와 암매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지성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정서를 부드럽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를 또한 주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 전인격적으로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또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편지를 한번 써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또다시 한번 편지를 써보내는 이유가 있다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미 써보낸 편지에서 미처 다 말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 때 재차 편지를 써보낼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미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강조해야 될 내용이 있을 때 또다시 편지를 써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또다시 편지를 써보낼 수 있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난주까지 살펴보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써보내고 난 다음 왜 또다시 재차 편지를 써보내는가? 오늘 본문 4절을 참고해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전한 핍박과 환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장 1절 2절 이하를 쭉 살펴보시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 이하를 보시면 게으르게 행하는 이미 사도바울이 제시했던 전통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참고해 볼 때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났던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다시 재차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란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인내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임박한 재림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면서 종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행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규모 없이 일만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는 꾸짖고 그래야 이를 기회로 신자의 올바른 행동 지침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 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알게 되지요. 교회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지요. 저희 교회도 교인 수가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요즘에는 30분 이상을 집중을 못할 정도로 성도들의 다양한 문제가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기어 들어와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어떻게 지냈는지,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일들을 고민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사탄에 의해서 끊임없는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균의 상태, 어떤 병균도 어떤 오염도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만약에 교회가 가지고 있다면 이런 교회 목회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그런 교회는 지상교회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 각 개인이나 각 가정이 문제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개인과 가정은 이 지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전과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이죠. 대전과 전서를 써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합당한 권면을 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났고 그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써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 보낸 이유가 교회 내 새롭게 일어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함이었는가?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 외에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맺었던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보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절 4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계속되는 핍박과 환란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환란과 핍박을 이겨내는 이 모습을 위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1절, 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이하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차하게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것은 이 인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우리 현상교회는 중산동에 위치하고 있지요. 이전에는 저희 교회가 탄현동에 있었습니다. 상가교회에 있었죠. 지금은 중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물리적인 그리고 지역교회는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시면 다른 데 가서 다른 교회를 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 그 영적 위치가 어딘지를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공동체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었다는 말은 이런 자들 이외에는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안에 있는 이 방법 이외에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안 인사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고 되어 있지만 3절의 제일 첫 번째 단어는 감사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일 먼저 감사라는 단어를 문안 인사를 끝내자마자 끄집어내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대산교회 교인들에 대한 깊은 감사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대산교회 교회에게 제일 먼저 감사를 표현한 이유가 뭐냐? 보통 편지를 써 보낼 때 의례적인 칭찬이나 혹은 안부를 엿주는 것처럼 뭐 그런 형식적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이었느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를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대성과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과 함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더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더욱. 이것은 좀 더 생생하게 번역하자면 엄청나게 이런 표현이에요. 믿음의 성장이 그냥 조금 좀 더 자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서 자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문안인사를 마치자마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는 말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로서 언제 제가 감사할까요? 연대 어디 갔다가 선물을 사다 줄 때 물론 감사하지요. 또 제가 또 이 말을 또 해가지고 뭐 목사님 뭘 또 받기를 또 바라나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청년부를 지도하거든요.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청년부를 지도하는데 글쎄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젊은 교육자가 우리를 지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마음과 관계없이 저는 글쎄 제가 건강이 허락되는 한 청년부를 지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이러저러한 힘도 들지만 저는 왜 청년부를 지도하는가 하면 어쨌든 목양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뭐 일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목양의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을 따로 교육자에게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든지 우리 교육자들이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어쨌든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런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함이죠. 근데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지도하면서 언제 감사를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체인데 만 2년 정도 때로는 한 4, 5개월 지났는데 4, 50년 다녀도 한 번도 질문하지 않을 법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해올 때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요. 지난주에는 한 자매가 와가지고 민수기 말씀을 읽다가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데 거기 보니까 셋의 후손을 죽인다는 표현이 나타난다는 거죠. 셋의 후손은 경건한 후손인데 왜 셋의 후손을 죽인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셋은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신 셋이 아니라 모압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그걸 딱 지적을 했는데 저희 교회 온 지 3개월 된 분이에요. 그리고 고라자손이 죽임 당했는데 왜 시편에 고라자손의 씨가 나타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꼼꼼하게 읽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그리고 지체들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적어도 신자라면 저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또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반면에 도의 초보를 버리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과 신앙 고백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뭐 했나 이렇게 싶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대선과 교인들을 떠올릴 때마다 이들의 믿음이 급속하게 자라고 있다. 현저하게 엄청나게 통상적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선과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얼마 오랫동안 목회도 못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 16년째인데요. 대선과 교회에서 사도벌이 몇 년 목회했습니까? 5-6개월밖에 목회 못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서 잠시 그들의 영적 형편을 돌아보기는 했지만 지도자도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고 급하게 떠나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견디고 오래 참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과 함께 사랑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바울은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멋지고 반듯한 교회당을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들이 가지게 된 믿음이 그대로 있지 않고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믿으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나 되었어요? 모태 신앙인이라면 청년이면 20년 됐죠. 그죠? 와, 어떤 일을 20년 동안 하면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고도 남잖아요. 성경 전체를 꿰뚫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능히 갖추어 세상의 어떤 핍박과 또한 철학과 속임수에도 요동치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죠. 그래서 아케발드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성 시드니 햄프든 대학에서 24살에 총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24살 하면 애띤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아직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지요. 조금만 후 불면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지요. 그들이 써놓은 글들을 보면 마치 한 70-80대 상당히 노련한 상태에서 글을 쓴 것처럼 보이고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두루 섭렵한 사람처럼 글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나요? 우리는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제일 기뻐했느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 그랬습니까? 받는 것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였지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가장 복의 극치로 계신데 그 복의 극치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까지 내오신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자기 생명보다 부모에게서 자녀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소중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실 때 이 선물을 받을 손이 필요하잖아요. 선물을 받을 손이 없으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손을 주셨는데 그 손이 뭐죠? 믿음이죠. 계시 수납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건네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현상가족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저희 교인들이 지금 250한 두세 명 정도 가는데 참가 신청을 했는데 버스 세 대를 예약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분도 있죠. 제가 분명히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재정집사님이 계약금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믿으시죠, 그죠? 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시면 수련회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들의 차를 가지고 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차비를 지불하고 가시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사실을 약속을 믿으시면 아무 비용 지불하지 않고 수련회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면 믿음의 수준이 매우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만 하고 믿음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고 범죄한 보편적인 인생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아무 조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수단이요.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수단이 믿음입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앞집에서 부침개라도 하나 해오면 과일이라도 한두 개 드려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날 때부터 율법주의자로 태어나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논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믿음이라는 손을 받을 수 있고 이 믿음이라는 손으로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영적 교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모든 헛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의로움을 찾아 올라가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자리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항상 길이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형편과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주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자기 스스로 쟁취해 보려고 올라갔다가 하나님과 길이 엇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끝장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작점이 믿음이에요. 내가 끝장나는 곳에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리하여 믿음이 뭔지를 사실은 몰라요. 종교적 언어로 배워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뭘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실상 그분은 믿음이 뭔지를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자라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근본적 고민이 뭐죠?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항상 그 질문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믿음이 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런 근본적 질문 도대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라는 이 근본적 질문 앞에 분명한 해답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목사님 돈 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돈 있다고 하면서 1원짜리를 딱 꺼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되죠. 이론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자를 딱 꺼내면 제가 돈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돈 좀 있습니까? 이렇게 딱 말할 때 제가 통장을 하나 딱 내미는데 1조가 있어요. 1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질문이 아주 무색해지겠죠. 그죠? 돈 얻는 줄 아는데 1조 하나 딱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셔야 돼요.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보다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성장과 진보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여주는 것보다 믿음을 단지 그냥 제시하는 것보다 내 믿음이 이전과는 다르게 쑥쑥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보통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기에게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직접 가서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못하지만 가족들끼리 야, 그 성도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왜 하지요? 그분이 믿기 시작한 때와 믿고 난 다음에 성장이 있다면 그런 질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질문 하지요? 맨날 봐도 그냥 그 모양이거든요. 늘 그냥 뜨뜨미지근한 그 모양이거든요.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60년을 믿었던 늘 그냥 그 상태로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제기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믿음을, 믿음에 대해서 점검받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 연륜이 늘어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기간만큼 실제 신앙이 자라야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어떤 사람이 가진 믿음은 항상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성장하기도 하지만 쇠퇴하기도 합니다. 부족해지기도 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가로 유다나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던 데마는 믿음에서 실패하고 말았지요. 이처럼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무조건적 성장과 발전만 보인다면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성장과 발전을 보이기보다 심지어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라나는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상태가 매우 위험한 상태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젊은 과부들은 과부 목록에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일원이에요. 들어와 있는데 믿음을 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실제 행함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자라나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예요? 만약에 쇠퇴일로 있다면, 나중에는 완전히 믿음을 저버리는 상태로 가버린다면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 않다는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자신이 쟁취한 믿음이나 자기 신념에서 비롯된 믿음이 아닌 하나님 그분이 주신 믿음의 특징은 반드시 자란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읽어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또 8장 읽어보면 백부장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백부장의 큰 믿음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자주 가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자라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음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드러내지 마시고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은 결혼한 분들이라면 자녀가 태어나는데 몸무게가 늘지 않고 키가 자라지 않는 이 상태를 헤아리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저의 마음의 상태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되었는데 여전히 유아적인 상태에 있고 여전히 조금 뭐라 그러면 까부라지고 뭐 좀 하면 실족했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좀 뭐 알면 좀 뻑이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참 속상하죠. 도대체 복음의 도리를 어떻게 배웠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저에게 또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저도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도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죠?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아무 할 일이 없습니까? 그냥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면 믿음이 그냥 주어지나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 농부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부가 만약에 파종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비료도 주지 않고 잡초도 제거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심은 식물이 자라기를 바란다면 그 식물이 자랍니까? 자라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잡초가 자라요. 분명합니다. 제가 여기 주차장, 여기 공용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꼭 저희 교회 주차장처럼 보이시죠? 그죠? 근데 시에서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채소를 한번 키워보려고 제가 좀 끙끙거리면서 강도사님과 함께 흙을 위에다가 다라에다가 옮겨놨거든요. 근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거기다가 채소 모종을 심지 않았어요. 가만뒀더니 잡초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한번 놀러 오십시오. 가만둬도 잡초는 그렇게 자랍니다. 농부가 수고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비만 내려주시면 자라느냐 하면 그러지 않아요. 모종을 하고 그 다음에 잡초를 제하고 비료를 줘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리실 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힘써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가 동시에 우리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도 읽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마치 파종하지도 않은 채 왜 여기 채소가 안 자라지?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라 라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편에서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토마스 구딘이 잠잠히 앉아있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발도 내밀지 않고 믿을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정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는 믿을 능력이 전혀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더 강한 깊은 역사를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은 열심히 뒤적이면서 서치하고 그러면서 맥체인 성경 읽기에는 힘들어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으세요? 정말 성경 하루에 두세 장 읽을 시간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하게 하실 것 아시잖아요.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사진도 올리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에 인천 상륙 작전인가 뭐 영화 나오면 영화도 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성경을 하루에 서너 장 못 읽으세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핑계, 구차한 핑계입니다. 예수 믿은 지 1, 2년 되었으면 조금 이해라도 하지요. 좋은 연장을 가지고 있는 것 자랑스럽죠. 그렇죠? 요즘에 그 뭐예요? 뭐 독일제, 뭐 브라운? 뭐 그런 거 연장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연장 좋은 거 갖고 있으면서 자랑을 하는데 한 번도 연장을 가지고 뭘 고쳐본 적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거는 수치입니다. 수치. 자랑이 아니고 수치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개혁교회 출석하시는 거 자랑스럽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이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자랑하신다면 개혁교회 교인의 의무를 준수하셔야 돼요. 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우선은 삼가해야 될 것들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하잖아요. 한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보편적으로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처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해야 될 음식을 지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리지 않고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 약효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조금은 경험할 수 있어도요. 그 약효를 100%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음주, 흡연 다 하고 늦게까지 TV 보고 EPL 프로축구 그 경기 다 챙겨보고 그 다음에 치킨 시켜먹고 그러면서 운동선수 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임신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커피 막 먹고 감기약 먹고 그 다음에 거친 일들 막 하고 힘든 일 막 억척스럽게 해내면서 임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일 자체가 임신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하는 한 임신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면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은 채 온갖 더럽고 추악한 세속의 것들을 다 취하고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망한다면 믿음이 과연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죄를 삼가야 되고 죄를 짓는 일을 두려워하고 죄를 삼가야 됩니다. 그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견심시키는 일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쫓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정당한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의무사항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 구역자 인도자 밴드에 글을 하나 올리면서 이런저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 댓글에 뭐라고 어떤 대답을 했는가 하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하는 등등의 이런저런 부침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모든 신앙의 경험은 본인이 딛고 서 있는 신앙의 지식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신앙 지식 자체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내용과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셔도 결론은 낙심과 좌절로 끝이 납니다.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터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그 안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힘을 쓰는 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신앙서를 읽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다 해독해내고 채색해낼 수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리고 그런 책이 없으면 성경만 묵상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2000년에 이 교회 역사 안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귀한 저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그 저작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늘 말씀드리죠. 첫째, 성경 안 읽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성경을 마음을 잡아서 한번 쫙 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신약은 세 번 읽었는데요. 구약은 출애굽기 입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니 믿음이 들어갈 리가 만무하죠. 당연합니다. 흔들리시는 게 당연해요. 자기 갖고 있는 삶의 가치관과 삶의 철학이 있잖아요. 자기 갖고 있는 삶의 가치관과 철학을 철회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의 진리를 쳐부술 만한 진리를 파는 강력 역사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더 큰 햄머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존 지식을 깨부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이 견지하는 삶의 자세를 여전히 견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정 성경 읽기 어려우시면요 화장실에서 읽으세요. 그렇게라도 읽으십시오. 화장실에서 앉아서 읽으시면 몇 장 읽을까요? 한 두 장은 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 정성이 기특하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자라나기 마련이에요. 진리와 지식 안에 자신의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기 마련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기쁨이 임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리는 영적 정서를 동반한다. 진리가 선포되면 영적 정서가 우리 안에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정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냉랭하게 그렇게 예배하고 냉랭하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음에 대한 증거를 제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랬죠?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밭에 씨앗이 심겨졌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파헤쳐보면 알 수 있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씨앗이 한 사람의 심령 안에 심겨져 있는지 여부를 파헤쳐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 물리적으로 정말로 무슨 에? 우리 피부에나 뭐 어디에 있다면 그야말로 파헤쳐보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싹이 나고 가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굳이 그 밭을 파헤쳐보지 않아도 무슨 씨앗이 심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드러내는 영적 성품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음과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은 성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믿음은 그 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특징이 뭐지요? 믿음의 특성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것에서부터 절망하는 것이라 그랬죠. 자기 의를 포기하는 것이라 그랬죠. 따라서 믿음은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태양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과 인내, 거룩과 순종과 같은 이런 것들은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분량만큼 사랑과 인내와 거룩과 같은 이런 내용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믿음 그 자체로 있지 않고 믿음은 항상 사랑과 인내와 거룩과 같은 이런 영적 성품을 동반한다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2장 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했던 개혁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믿음은 홀로 구원하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믿음은 홀로 구원하지만 그 믿음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뭘 동반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함이니라고 말했잖아요. 대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라고 말했잖아요.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굳은 믿음은 감사함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다같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사랑의 성장, 사랑의 풍성함을 함께 동반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라면 사랑은 성도와의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실 대선과 교인들은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대선과 4장 9절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해서 입댈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시 바울이 그들의 사랑을 언급했습니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기서 풍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홍수로 인해서 물이 범람하듯이 그렇게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대성과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죠? 어떤 분들은 신학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인들 중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어느 분 집에 가보니까요. 누가 봐도 목회자서가예요, 목회자서가. 네?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좋은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제가 그래서 응접실은 어떻게 좀 꾸미라고 부탁드렸습니까? TV 없애고 책으로 이렇게 딱 둘러놓고 큰 탁자 이렇게 놓으시면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기울 수 있죠? 저나 에드워드가 우려했던 바대로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이 지나친 것이 곧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도 읽었고요. 헤르만 바딩크의 하나님의 큰일도 읽고요. 뭐 청교도 저작들 제가 거의 다 섭렵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격과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 헌신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절도 없고 돌아봄도 없는데 뭐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믿음이 있음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을 잘못 오해하시면 그냥 이렇게 좀 따뜻한 사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손잡아주고 뭐 이렇게 따뜻한 거. 물론 그래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하는 손도 제가 좀 차가워가지고 제가 항상 고민을 좀 해요. 손이라도 좀 따뜻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요. 사랑은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랑 가운데 의지가 발현되지 않은 사랑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부분이시라면 그분은 좀 믿음이 상당히 약한 겁니다. 제가 아내를 왜 사랑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제 아내로서는 약간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없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왜 사랑할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 오시기 때문에 사랑할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무슨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랑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신학과 신앙에 대한 관심으로 높아진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학과 신앙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도 서로 돌아봄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요리문답 몰라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 선배들이 무슨 요리문답 배웠나요?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문답 배우고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부실함을 커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이 일버릇처럼 말하는 불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보통 어느 공동체든지 이런 불만을 하지 않는 분이 한두 사람은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사랑이 없다라는 말만 하면 사랑이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고 타박하면 갑자기 막 사랑이 막 샘솟듯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 말을 할 정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동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0.001%의 감동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의지가 회복된 사람이거든요. 그죠? 의지가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만 좀 꼴보기 싫어도 그냥 맡으십시오. 딱 보면 얼굴이 싹 돌아가도 애써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게 의지적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면 나중에 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택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지 못하셨을 것이라. 왜 그렇죠? 그나마 죄성이 아직 분출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도 그래도 선택할 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막 죄성을 그냥 막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아무도 선택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한 존재라고 말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외 없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의 정서를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믿음은요, 인내라고 하는 정서를 동반합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만 있지 않고 항상 다른 속성을 끄집어내요. 그게 바로 또 하나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내가 나타나잖아. 믿음이 동반하는 속성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속성이 뭐냐? 바로 인내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은 많은 부분은 인내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상당한 분량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일상의 삶을 꾸준히 살아내야 돼요. 무슨 감정이 내 안에 동하고 동기부여가 날마다 되어져서 우리가 자식들 벌어먹여 살리고 또 회사 가서 일하십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가시잖아요. 그런 정도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 견디셔야 돼요. 식물을 심어놓고 여기저기 자꾸 옮겨 심으면 식물은 자라지 않습니다. 수영선수가 자기 폐활량을 늘릴 때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돼요? 이러다가 내 죽겠다라는 정도로 가야 폐활량이 늘어나지 조금 힘들면 그냥 물에서 나와버리면 절대로 폐활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육을 키울 때 근육이 찢어지는 이 근육통이라는 게 뭐예요? 근육통은 근육이 찢어지는 게 근육통입니다. 그런 정도로 해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조금 하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조금 하면 어렵다. 좀 뭐 하라 그러면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대로 모종도 심지 않은 채 채소가 자라기를 기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대소강인들은 얼마나 큰 핍박과 환란을 받았습니까? 어떤 핍박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대소강부터 쫓아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런 핍박인지 아니면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그 시대 가운데 예수를 주라고 말하기만 하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알 수 없어요. 아마 후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 민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카타콤에서 등불로 사용되었어요. 사람에게다가 뒤집어 씌워서 불을 켜서 달아놓았잖아요. 그런데 역사가들이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죽어나간 순교자보다 회심자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란에 있었더라면, 그죠? 여러분들 예수 여기 몇 명 예배될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득 찰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참수형을 한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 여러분들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바울은 대중의원들이 이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인내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많아진다든지, 죄와 치열한 싸움을 싸운다든지, 세상과 사람 앞에 벌벌 떨지 않다든지, 누가 말 한마디 할 때 주눅들지 않다든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저주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네가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당신은 그렇게 사십시오. 저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일관된 삶의 자세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있음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저는 그러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고 있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신자의 믿음, 신자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왜 자기 의는 드러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성품은 왜 그렇게 활발하게 드러날까요? 믿음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장난을 했습니다. 저쪽 창문 쪽 같이 이렇게 햇빛이 쫙 비치는 쪽에 자리를 딱 앉게 되면 수업 시간에 공책을 하나 딱 찢어가지고 연필로 새까맣게 칠합니다. 점을.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온 돋보기를 딱 가지고 거기다가 태양빛을 딱 초점을 맞춰서 딱 비춰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그게 타버리거나 심지어 불이 확 붙습니다. 불을 돋보기가 붙였습니까? 돋보기가 붙인 게 아니에요. 태양빛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돋보기 없이 그냥 햇빛이 있는데 불이 확 붙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어나지 않죠. 돋보기를 갖다 댔더니 그게 불이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초점을 맞춰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확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현상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할까요? 솔직히 요즘에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왜? 감당할 능력도 없고 제가 다 돌아볼 여력도 없는데 뭐 그렇게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뭐가 기쁠까요? 앞서도 제가 청년부 예를 들었잖아요. 한두 사람이라도 회심하고 성화 열매를 뚜렷이 드러내고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지지부진했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제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요.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의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신자의 삶이야말로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어줍잖은 일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고 말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웬만한 그런 어려움들은 툭 치고 나아가고 그런 정도의 영적 체를 가지고 그렇게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상호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오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듭니다. 처음에는 바라보지요. 바라보았던 그리스도에게 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성장해서 정말 요한 1서 3장에서 말씀한 바 그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흡사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보니 이 내용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과 원리가 되고 우리의 내적 삶의 방식과 구조와 틀을 이루어서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어줍잖은 초보적인 지식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내용들을 따라서 믿음의 진보와 성장과 성숙을 드러내 보이고 믿음과 함께 또한 사랑과 인내와 같은 거룩한 정서와 성품들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대상이 되고 제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